제가 여러분 축복하고 말씀 선포할게.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좋으신 성령님 네 번째 시리즈 설교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생명의 영. 생명의 영.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살리는 영. 우리말 가운데 살린다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살아나다, 살리다. 살림이라는 건 살리는 것이죠. 살림 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생명의 영, 살리는 영.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첫째 포인트입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다. 여러분 읽은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구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이다.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이다. 여기서 법이라는 말은 법조문이라는 의미보다도 어떤 존재, 세력, 파워, 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 힘, 세력.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성령님은 어떤 힘을 가지고 계신가? 성령님은 어떤 세력인가?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다. 성령님은 살리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계시고 모임 가운데 계시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일어나는 사건, 그것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마음이 막 살아나요. 그리고 몸도 살아나고 관계도 살아납니다. 잃어버렸던 감성도 살아납니다. 웃을 수 있고 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감성도 살아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 가운데 빛을 비추어주면 우리의 지성도 살아나게 됩니다. 의지도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의지,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그리고 관계 까지 살아나는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꿈은 살리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의 꿈도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꿈도 살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삼위께서 함께 있으면 꿈을 꾸는데 마치 마음이 통하는데 하자! 그게 살리자! 라는 거예요. 살리자! 생명! 그 꿈으로 세상을 창조한 겁니다. 생명의 세계를 창조했어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살리자! 해서 예수님을 보내 그날이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는 살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신 이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 성령의 꿈, 여러분 그 꿈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꿈을 당신 마음 가운데 다운로드 받기를 주를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 살리는 교회인데 그 꿈을 따라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질문. 살리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생명의 영이신, 살리는 영이신 성령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세상을 살리기 위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일까? 둘째 포인트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은 생명을 얻게 하시죠. 질문, 도대체 생명이 어디 있는가? 이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1장 1절 4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선포가 있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인데 진리가 있었는데 이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이 말씀도 하나님이셨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 말씀과 함께 그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이끌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이다.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빛 같은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다. 세상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 믿는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이면 죽어도 산다. 무슨 뜻입니까? 죽음을 깨뜨리고 살 수가 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고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깨지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들어오기만 하면 죽었건 죽었던 것도 살아나게 하는, 부활케 하는 이 영원한 생명은 eternal life, 깨지지 않는 이 완벽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다. 아주 분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선물로 주어지고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생명, 살리는 거라면 성령님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믿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성령님 소개하실 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질문. 그러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해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사람을 살리는데 쓰시는 전략,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 가장 중요한 전략이 무엇일까?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미 생명 얻은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성령님께서 쓰신 방법이고 지금도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전략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 부족한 제자들, 사도행전 읽어보면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 완벽하지 않은 제자들을 보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 교회 건물 있잖아요. 인테리어에 많은 관심이 뭐 있죠. 저도 관심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조명, 이 나무 바닥, 의자, 이렇게 건물 구조. 저도 관심은 많습니다. 제 취미가 건물 구경하는 거라서. 교회를 또 건축할 때 의자 하나 고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의자를 갖다 놓고 이렇게 골랐던 적이 있습니다. 벽 색깔 정하는 것도 이게 여간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또 대학교 교목을 있을 때는 대학 교회를 리모델링할 때에 어떤 색상으로 이 그 학생 강당과 또 대학 교회를 이렇게 색깔을 그 입힐까? 제가 그때 과감하게 선택한 대학교의 이 벽 컬러가 핑크색이었습니다. 예뻤어요. 방음 효과도. 그러니까 관심이 많지만, 하지만,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가장 기가 막힌 인테리어 중에 인테리어는 성도입니다. 식당의 인테리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테리어는 손님이에요. 손님이 기쁘게 왔다 갔다 하면 그 식당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교회는 성도에 어떤 값비싼 모든 걸 다 갖다라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죠. 성령님은 당신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많이 있죠. 이 아이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엔 초등학생이 전도합니다. 물론 초등학교 선생님도 전도하지만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의 이야기가 통하는 거예요. 체육인에게는 체육인이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사업가에게는 사업가가 가장 가까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게 최고의 전략이에요. 성령께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지금까지 쓰셨고 앞으로도 쓰시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가장 최고의 전략은 바로 이미 생명 얻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당신이 되기를 좀 선포합니다. 쓰임받는 사람 살린 교회가 될지어다. 아멘. 그래요. 질문이 있어요. 중요한 질문. 생명의 영, 살리는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살아날 때, 사람이 살아날 때 일어나는 가장 확실한 사건이 무엇일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이 살아날 때 일어나는 가장 확실한 사건이 무엇일까? 셋째 포인트입니다. 성령님은 묶여있는 사람을 해방시키신다. 여러분,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집중해서 8장 1절 2절 함께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사역과 연관된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해방이라는 말입니다. 해방. 해방이 뭡니까? 어디엔가 묶여있는 사람을 그 묶임으로부터 풀어내는 것. 그러니까 어디엔가 묶여있는 사람을 풀고 풀어내는 것. 이게 해방입니다. 새장에 갇혀있는 새를 새장을 부수고 이렇게 훨훨 날게 하는 것. 이게 해방입니다. liberation.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에서 너무너무 복음적인 말이 해방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유입니다. 자유. 해방시키는 것.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자유케 하는 것.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근데 해방이라는 말을 신학 노선 가운데 해방신학에서 가져갔어요. 그런데 다 안 좋은 건 아닌데 너무 나가다 보니까 약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한국께서 해방이란 말을 신학에 쓰면 좀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묶여있는 곳으로부터 풀어서 자유케 한다.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은 진짜인 진리인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사람들을 자유케 한다. 우리가 가짜에 너무 많이 속아요. 가짜 세계관, 가짜 가치관, 가짜 인생관, 이런 것에 정말 많이 속아 넘어가요. 우리말에 팔불출이라는 게 있죠. 자기 가족 자랑하면 팔불출이다. 팔불출입니까?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가족을 소중하게 여겨야죠. 누구보다 가족이 가족을 자랑스럽게 여겨야죠. 뭐 대단한 사람 한 추억을 이렇게 데려와도 좀 미흡하지만 자신의 가족을 소중하고 존중하게 여기는 것, 그거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걸 팔불출, 못난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때 정말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춤을 추며 기뻐하며 소리를 높여 찬양하는 거 시편 읽어보세요. 소리를 높여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손을 들고 입을 열어 소리치며 찬양, 이 진짜예요. 그 진짜예요. 그 진짜를 알면 자유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별명이 영감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유교보이, 점잖고. 저는 대학교 입학식 때 양복을 입고 간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정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애늙은이처럼 아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던 제가 어느 날 성령의 은사를,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상해진 건 아니지만 그때부터 저에게 찾아온 한 가지가 진짜 자유함이에요. 타인의 시선도 자유함. 막상한 건 아닌데 똑같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똑같이 법 지켰어요. 정말 뭐 약속 다 지켰어요. 하지만 예배 가운데 타인의 시선도 자유, 그냥 통성으로 기도할 때 기도했어요. 좀 크게도 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통성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눈물 나면 울었어요. 박수치라면 박수쳤어요. 그리고 엎드리고 싶을 때는 엎드렸어요. 무릎 꿇고 싶은 무릎 꿇고, 한 번은 무릎 꿇고 싶은데 이게 무릎 꿇을 수 없는 거예요. 역시 그것도 한참을 목회하고 성령 집회하고 한 이후인데 언젠가 무릎 꿇고 싶은데 무릎 꿇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새 양복 입고 왔거든요. 무릎 나올 것 같고. 또저 혼자 꾸르면 또 남들이 뭐 목사님 뭐 그럴 것 같고. 근데 그래서 그냥 한 주 지났어요. 다음 주에도 무릎 꿇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꿇을까 말까 그런 것 같다 그냥 팍 꿇었어요. 그랬더니 무릎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랜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야, 이 한번 무릎 꿇고 싶대. 무릎 꿇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어려울까? 어려운 게 아닌데 양복 뭐 새 양복 드라이한 거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너만 뭐 한다고. 그런데 탁 꿇는 순간 은혜가 오는 거예요.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팍 풀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쭉 나고. 우리가요 뭔가 이렇게 많이 묶여 있어요. 근데 가장 묶여 있는, 우리를 묶고 있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오늘 8장의 1절이죠.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래요. 죄와 사망의 법. 죄가 우리를 묶고 있어요. 이게 참 죄에 묶여 있어요. 어린아이들 태어나면 죄 짓는 거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언젠가부터 이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살아요. 인간이 참 희한해요. 사망, 죽음에 묶여 있어요. 죽음이 얼마나 무서워요. 다 죽음에 끌려가요.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요. 그렇게 죄에 묶여 있고 사망에 묶여 있고, 죄의 삭선 사망에,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정죄, 정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정죄해요. 남이 자기를 정죄해요. 비판, 판단.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해방되기 전에 어디에 묶여있나? 어두운 데 묶여있다. 어둠에 묶여있다. 죄는 어둠이에요. 죽음도 어둠이에요. 생명은 빛이죠. 이미지가 그래요. 중요한 사건, 어두운 데 불러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두운 데 묶여있다. 많이 묶여있어요. 제가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묶여있는 어둠이 뭘까? 이렇게 쭉 적어봤는데 한 아홉 가지로 적었어요. 더 많이 있겠죠. 낙심, 절망, 시기, 질투, 불평, 근심, 악의, 불안, 슬픔, 뭐 이런 게 꽉 묶여있어요. 뭐가 좀 기쁜 일인데도 불안해요. 이러다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웃으면서 울고 있어요. 이런 것들로부터 성령께서 자유케 하신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이 죄에 묶여있고 죽음에 묶여있고 죽음의 그림자인 어둠의 영들에 묶여서 근심하고 슬퍼하며 때로는 잠도 못 자, 사람 보기도 힘들고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생명이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이번에 읽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설교를 다시 읽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처음 설교하실 때 어느 본문을 읽었고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 전하게 하세요. 은혜를 전하게. 복음과 은혜의 핵심이 뭐냐? 자유케 한다. 뭔가에 묶여있는 자에게 자유를, 눌려있는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시기심과 질투와 낭만과 불평과 경쟁심과 이 불안에 묶여있는 자에게 자유를.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이사야 61장의 인용인데요. 이사야 61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 이사야 61장 1절부터 6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메시아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메시아와 함께 무엇을 하는가?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아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아멘,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아멘,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아멘,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아멘,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주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메시아 위에 임하고 메시아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 인간은 슬퍼요. 존재는 눈물을 흘려요. 얼마나 많은 눈물의 이유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 자를 위로한다. 메시아가 그런 분이에요. 성령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슬플 때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나라가 망했거나 죄를 지어서 자신의 인생이 깨어졌을 때는 이 슬픔의 날은 죄를 뒤집었었어요. 죄. 타다 남은 죄를 뒤집어쓰고 그 죄 위에 앉아서 울었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다 털어내고 화관, 꽃으로 만든 관, 그것을 씌워주신다. 누가? 성령께서 메시아와 함께 죄를 다 털어내고 화관, 꽃으로 만든 관을 씌워주신다. 당신의 마음이 잿빛처럼 죄로 뒤덮인 것처럼 슬프고 힘들 때에 그걸 털어내고 꽃으로 만든 관을, 요즘 아이들 말로 꽃길을 이렇게. 두 번째는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The oil of joy, 즐거움의 기름, 기쁨의 기름으로 부어주신다. 그 슬픔을 대신한다. 여러분, 슬픔 다 털어내고 기쁜 거 얻으려면 평생 못 얻습니다. 즐거움의 기름이 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지면서 내게 있던 슬픔이 이렇게 밀려나가게 된다.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면 즐거움의 기름을 주님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근데 그 즐거움의 기름을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과 인생 가운데 이렇게 부어주신다. 그 다음에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우리가 옷 입고 다니는데 다 근심의 옷이에요. 저는 사람을 참 많이 만나봤는데 조건이 참 좋아도 근심의 옷을 입고 있어요. 사업해도 근심, 공부해도 근심, 밥을 먹어도 근심, 뭐 좋은 일 있어도 근심, 정말 그 엄청난 콘테스트에 나가서 근심. 저는 그 콘테스트에 나간 것만으로도 위대한 거예요. 그죠? 학교 가면서도 근심, 학교에서 오면서도 근심, 시작하면서 근심, 하면서 근심. 뭐 건강 검진 받으면 근심 많죠. 이렇게 결과 어떻게 나올까? 그거 무서워서 검진 안 받는 한 사람도 있지만. 근심, 근심, 근심. 머리부터 발끝까지 근심표를 붙이고 살. 그게 근심의 옷이에요. 뭐 좋은 옷 입어도 근심.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는 외딴 섬처럼 느낀다는 말을 들었어요. 잘 되는데도 섬, 뚝 떨어진 섬처럼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근심의 옷을 벗기고 찬송의 옷을 입혀준다. 노래, 찬송의 옷을 입혀준다. 이게 성령께서 사람을 살리시는, 죄를 다 떨어내고 화관을 씌워주시고 기쁨의 기름을 부으셔서 슬픔을 물러가게 하시며, 그리고 근심의 옷을 벗기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살아나는 거죠. 그럼 이것으로 끝나는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난 사람이 어떤 평가를 받게 하시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야, 이런 일컬음을 받게 한다. 그 다음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고, 아멘, 이 사람이 살아난 다음에 기쁨의 기름으로, 찬송의 옷으로, 그리고 화관을 쓰고 살아난 다음에는 황폐한 곳을 다시 쌓는다.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킨다. 옛부터 무너져서 소용없어, 가망성이 없어, 해도 안 될 거야, 아니 우리나라 교육이 한두 번 일이야, 이 교육에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게 가당키나 해, 그냥 순응하며 살아야지, 너 혼자 애쓴다고 돼, 라고 말하는 그 부분들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 중수할 것이며, 아니 문화계가 한두 번 일이야, 예술계통이 어떻게 올바로 한다고 돼, 라고 포기하고 오래오래 황폐한 땅으로 남겨둔 곳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다시 쌓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를 할 것이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이런 말을 듣게 하신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교회에만 역사하시는 영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한량 없이 임하셔서 당신이 살아가는 세상의 한복판, 눈물이 있고 잿빛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에 한복판에 가서 오래 황폐했던 곳, 무너진 것들, 무너진 마음, 해도 안 된다, 해봤는데 안 된다, 해봤는데 안 된다, 안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곳에 스며 들어가서 in the world, 세상 안에서, for the world, 세상을 향해, toward the world, 세상을 향해서 다시 한번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리는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통해서 다시 쌓고 다시 시작해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를 많이 경험합니다. 해도 안 된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오랫동안 보았는데 불가능해 보인 일도 많이 경험합니다. 자기가 자신을 볼 때 내가 그렇게 다시 기뻐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영, 살리는 영,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며, 그리고 내가 살아나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사건이 있게 됩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어떤 것에 묶여 있든지, 모든 근심과 낭만과 절망과 시기와 질투와 한숨과 슬픔과 악한 생각들과 끊을 수 없는 것들로부터 성의 역사를 말하면 자유케 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람 살리는 교회와 이민족의 교회와, 그리고 당신이 오래 무너져 있고 어둠 가운데 죄와 슬픔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데, 당신과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길을 주님 선포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